아쉽다. 우리 갈비집은 30년을 했어도 텔레비에 한 번도 못 나와봤는데.
야, 잠복하는 형사 얼굴이 전국으로 나가면 돼, 안 돼?
멍청아,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해달라고 그러면 되지.
뭐야? 그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것들이 진짜... 야, 정신 안 차릴래? 우리가 지금 닭 장사하는 거야? 야, 맨날 닭 튀기고 테이블 닦다 보니까 니들이 뭔지 잊어버렸어? 야, 그럼 아예 이참에 사표 쓰고 본격적으로 닭집을 차리던가, 이 새끼들아.
3월 15일 금요일 FM 영화음악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세윤이고요. 오늘 오프닝은 영화 극한 직업의 한 장면.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라는 그 유명한 장면 들려드렸고요. 이어서 태진아 씨의 미안 미안해까지 이어드렸습니다. 방송국의 섭외를 거절한 직후의 대화예요. 모두 경찰이잖아요. 신분을 숨기고 지금 잠복 근무 중인데 방송국에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섭외를 거절했는데 섭외 거절한 걸 아쉬워하는 형사들을 꾸짖던 유승룡 씨 마저 자기도 모르게 이미 과몰입 치킨집 사장님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방송국 섭외를 거절했더니 그 방송국 PD께서 모욕감을 느끼셔서 맛집 프로가 아닌 고발 프로에 닭집을 소개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바로 이 노래 미안 미안해를 틀어놓고 다 같이 가게 앞에서 또 춤을 추는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그때 나왔던 노래예요. 태진아 씨의 미안 미안해. 저도 네 죄송하네요. 환절기라 요즘 계속 비염이라 좀 꼬맹맹이 소리가 나죠. 미안 미안합니다. 바로 오늘이네요. 3월 15일 오늘 오후에 땡플릭스에서 닭강정이라는 시리즈가 공개가 됩니다. 바로 극한직업을 만든 이병헌 감독과 극한직업의 주인공 유승룡 배우께서 일종의 치킨 유니버스 아닌가요? 이병헌 유승룡의 치킨 유니버스. 이게 소재가 재밌던데요. 줄거리가 의문의 기계에 들어갔다가 닭강정으로 변한 딸을 되돌리기 위한 아빠와 그녀를 짝사랑하는 남자의 코믹 미스터리 추적극. 대체 어떻게 얘기를 풀어가려고 그러나. 원작이 있던데 그 원작을 보신 분은 뭐 예측을 하실 텐데 저는 원작을 모르니까 이걸 대체 어떻게 영화로. 이 웹툰은 이런 상상력을 표현하는 게 오히려 영화보다는 수월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영화에서, 실사 영화에서 닭강정으로 변한 딸을 되돌리는 아빠의 미스터리 추적극이 어떻게 완성이 될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병헌 유승룡의 치킨 유니버스, 그 시작이 된 극한 직업을 떠올려봤습니다. 안재홍 씨도 나오고요. 닭강정으로 변하는 딸 역할은 김유정 배우께서 열연을. 네, 어떤 열연일까 궁금해집니다. 이게 뭐 한 에피소드당 30분 분량이라고 하니까 제가 딱 좋아하는 분량이에요. 제가 예전에 박하경 여행기가 그래서 딱 좋았거든요. 한 30분 정도 된 에피소드. 이게 오리지널 시리즈를 쭉 이어서 보려다 보니까 1시간 넘어가면 막 시간이 막 10시간 뭐 이렇게 되잖아요. 다 보려면. 그래서 저 같은 사람에게는 이 30분짜리 에피소드가 좀 끌리긴 하더라고요. 네. 문자번호 샵 8000번입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됩니다. 극한직업의 클라이맥스 씬에서 영혼본색의 장면을 패러디라고 해야겠죠? 오마주인가요, 이거는? 오마주한 패러디. 라고 해도 좋을 겁니다. 그 장면이 나오면서 이 노래가 흐르죠. 장국영의 당년정.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던데 영화 극한직업에서 패러디한 오마주한 영혼본색의 장면은 2편 장면이에요. 그 소파에 이렇게 딱 앉아있는 그 장면이요. 그런데 노래는 1편의 노래를 썼죠. 장면은 2편의 장면이고 노래는 1편의 노래입니다. 이게 뭐 인터넷을 찾아보면 극한직업에 나온 노래죠. 분양 미래일자 뭐 이런 글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한 번 더 설명을 드립니다. 노래와 장면이 살짝 어긋나 있습니다. 그리고 최영일 씨가 어제 영화음악 한 시간은 영화를 유튜브로 보는 느낌이라고 하셨어요. 이 느낌 뭐죠? 영화음악 한 시간이 너무 짧다 뭐 이런 느낌이라면 뭐 괜찮을 텐데 왜냐하면 제가 영화를 유튜브로 보는 거를 제가 평소에 이런 표현 잘 안 쓰지만 이런 표현을 쓰고 싶은 몇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극혐. 네. 유튜브에 누가 만 15분짜리를 올려놓은 요약본 보고 나서 그거를 참고할 수 있죠. 참고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걸로 보고 그 한 편의 영화를 다 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상황 제가 그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거 영화 본 거 아니에요. 15분짜리 요약본은 그냥 요약본이에요. 영화 안 보고 심지어 막 신작 영화를 15분짜리 요약본으로 보고 나서 나 이거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 영화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화는 스토리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책을 봤죠. 영화는 스토리를, 그 이야기를 어떤 이미지로 표현하느냐. 다른 차원의 예술입니다. 영화의 그 시각과 청각적인 경험이라는 건 15분의 요약으로 담기는 게 아니라 시퀀스 사이사이, 컷 사이사이의 연결과 그 짧은 포즈와 페이드인, 페이드아웃 되는 사운드와 이 모든 것들에 결합된 하나의 종합예술을 관람하는 건데 그걸 유튜브 요약본으로 보고서 영화 한 편을 봤다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정말 극혐하는. 근데 영화음악 한 시간은 영화를 유튜브로 보는 느낌이라고 하셔서 제가 약간 안 되는데 그 느낌이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뜻으로 쓰신 거 아니죠? 그냥 영화음악 2시간이면 좋겠는데 너무 짧아요 라는 느낌으로 쓰신 거라고 생각할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시간짜리 영화를 15분으로 요약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 봤다고 말씀하고 다니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차이를 아시겠나요? 그거를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콘텐츠가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요약본을 보셨으면 요약본을 보셨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 그 영화 봤어. 그 영화 알아. 그거 뻔해. 라고 이야기하시는 건 안 됩니다. 적어도 여기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적어도 FM 영화 음악 저랑 같이 이렇게 한 시간 만나서 영화 얘기하고 영화 음악 같이 듣는 분들은 기본 전제 하나는 있다고 생각해요. 한 편의 영화를 위해서 내 시간을 선물하고 그 한 편의 영화에 그 영화로부터 그 영화에 담긴 영화의 시간을 돌려받는 것. 캐시백 대신에 타임백이라고 해야 되나요? 시네마백이라고 해야 되나요? 내가 한 편의 영화에 두 시간의 시간을 쓰는 대신 한 편의 영화 안에 담긴 누군가의 평생, 뭐 한 나라의 역사, 뭐 이렇게 거창하진 않더라도 한 편의 영화에 담긴 그 어떤 영화적인 시간을 되돌려 받는 게 저는 영화 경험이거든요. 줄거리 요약 보고서 그 영화를 다 봤다고 생각하시는 건 이제 한 5살짜리 어린아이가 80평생을 다 살아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한테는 굉장히 어처구니 없게 들리거든요. 네. 가령 이런 영화요. 이 영화를 15분짜리 요약본으로 보고서 나 그거 봤어. 그거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다니시면 그 본인은 모르겠지만 그거 되게 없어 보입니다. 듄 파트 2 같은 영화를 요약본으로 보고서 봤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듄 파트 2를 온전히 그 시간을 투자해서 보신 분이라면 이 음악이 나가는 동안 그 영화의 시간이 흘러가거든요. 이 음악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내가 본 영화의 시간이 흐르는 게 그게 내가 그 영화에 내 시간을 투자한 보람이고 대가거든요. 가령 이 음악이요. 한스 짐머의 Time of Quiet Between the Storms. 듄 파트 2에서 한스 짐머의 스코어 A Time of Quiet Between the Storms에 이어서요. 스타워즈 새로운 희망의 스코어죠. 프린세스 레아의 테마 존 윌리엄스의 곡이요. 존 윌리엄스가 직접 지휘하고요. 베를린 필하모닉이 연주한 버전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지금 시대의 스타워즈라고 해도 좋을 거예요. 듄 시리즈는. 그리고 사실 듄과 스타워즈의 원작은 같다고 해도 네 스타워즈의 한 절반 정도의 원작은 듄이라고 해도 좋으니까요. 듄에서 큰 영감을 얻고 거기에 서부극과 또 사무라이 영화 뭐 여러 요소를 합친 게 스타워즈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그 거대한 세계관에는 그 기저에는 프랭크 허버트의 듄이라는 원작이 있다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걸 스타워즈의 방식으로 풀어냈고요. 지금 드니 빌레브 감독은 듄 원작을 지금 영화로 옮기고 있는 거죠. 듄 파트 2. 3033번 쓰시는 분. 호시노 겐이 부른 빛의 흔적 Y라는 노래 신청합니다. 이거 스파이 패밀리 극장판 주제가인데요. 라고 해주셨어요. 안 그래도 최근에 멀티플렉스 갔더니 입간판이라고 그러죠. 예, 그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극장판 스파이 패밀리 코드 화이트가 정식 개봉 제목입니다. 이거 재밌어요. 저는 이 시리즈를 챙겨본 게 아니라서 어떤 영화일까? 일단 작화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얘기가 재밌나? 이런 궁금함이 생기더라고요. 혹시 보신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요약본으로 보신 분 말고요. 네. 영화 보신 분 있으면 어땠는지 저한테 추천하고 싶으시다면 어떤 포인트로 추천하고 싶으신지 궁금하네요. 스파이 패밀리 극장판. 극장판 스파이 패밀리 코드 화이트의 엔딩곡입니다. 호시노 겐의 빛의 흔적. 아마 앞으로 한동안 이 노래 자주 들려드리게 될 것 같아요. 로버트 드림이라는 영화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 개봉한 작품 로버트 드림에서 September, 어스윈드 앤 파이어의 노래였고요. 그 전에는 샹치와 텐 링즈의 전설에서 자이언티와 호시노겐이 함께한 노래였어요. 노마드. 그리고 그 전에는 극장판 스파이 패밀리 코드 화이트에서 호시노겐의 빛의 흔적이었습니다. 호시노겐 노래 들려드리다 보니까 자이언티랑 함께했던 그 노래가 떠올라서 노마드도 오랜만에 들어봤네요. 로버트 드림이라는 작품은요. 제가 지난 월요일 배출수 음악 캠프에서 스페셜 DJ 코드 쿤스트님께 제가 소개한 영화였죠.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하는 코드 쿤스트에 맞춘 때마침 이번 주 개봉작 개 혼자 산다 컨셉으로 제가 소개를 했었습니다. 하도 그 얘기를 많이 했더니 제목을 개 혼자 산다로 아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개가 혼자 사는 게 영화의 시작이긴 한데 영화의 제목은 그 집에 로봇이 오면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로봇 드림입니다. 로봇을 드린다는 게 아니고 로봇이 꿈을 꾼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시작은 나 혼자 산다 같아요. 1980년대 뉴욕에 강아지 혼자 살고 있어요. 그 당시에 뉴욕은 모든 주민이 동물인 것으로 마치 주토피아처럼 이 애니메이션 안에 묘사가 되거든요. 근데 강아지는 2인용 게임을 혼자 아무리 해도 시간이 안 가고요. 밤은 깊어가고 출출하니까 전자레인지에 이제 밥 데워서 보통 혼자 사는 분들처럼 전자레인지에 밥 데워서 먹으려다가 앞을 딱 봤는데 꺼져 있는 TV에 자기 혼자 앉아있는 모습이 비친 거예요. 약간 쓸쓸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TV를 켰어요. 근데 TV에도 마땅히 뭐 볼만한 게 또 없어요. 밥을 먹기 시작하는데 정말 말 그대로 소가 웃습니다. 우리가 소가 웃을 일이라고 하는데 소가 웃을 일이 무엇인가? 바로 이웃집에 살고 있는 소 부부가 정말 깨가 쏟아지게 웃고 있어요. 소가 웃을 일이라는 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니라 이 영화에서는 정말 다정한 일인 거예요. 다정한 소 부부. 암소는 확실한데 숫소인지 사슴인지는 지금 약간 헷갈리긴 하는데 약간 소처럼 보이긴 했어요. 어쨌든 약간 부러워하면서 시선을 돌려 다시 자기 앞에 TV를 보는데 때마침 광고가 나오는 겁니다. 반려 로봇을 판매한다는 광고. 설레는 마음으로 택배를 기다려서 집에 온 로봇을 스스로 조립해서 로봇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로봇하고 너무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이 September라는 노래에 맞춰 춤도 추고요. 그러다 로봇을 만날 수 없게 되고 홀로 남겨진 로봇은 계속 꿈을 꾸기 시작하고 점점점 이게 로봇 드림이라는 애니메이션이에요. 이번 주에 개봉한 영화 중에 로봇 드림하고요. 그리고 메이 디셈버라는 작품, 나탈리 포트만과 줄리안 무어가 나온 이 두 작품은 정말 제가 좋아하는 영화라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일단 로봇 드림 얘기만 오늘 먼저 해드렸습니다. 작화 너무 예쁘고요. 대사가 없습니다. 대사가 없는데 무성영화는 아닙니다. 사운드가 있습니다. 아주 풍성한 사운드가 있고요. 대사가 없지만 말없이 다 전해지는 어떤 감정이 있어요. 강아지와 로봇이 등장하는 패스트 라이브즈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응? 그게 뭐야? 하실 텐데 엔딩에 이르르면 뭔가 패스트 라이브즈의 그 느낌과 여운이 남는 작품이었어요.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의 한마디가 모든 걸 담고 있네요. 아름답고 다정하다. 네, 이 로봇 드림에 대해서 남기신 한 줄 평이었습니다. 영화 내내 셉텀버가 나오기 때문에 혹시 로봇 드림 보고 오셔서 노래 신청하면 또 들려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4329번 쓰시는 분. 오랜만에 콜미바이유어네임을 관람하게 됐습니다. 처음 볼 때는 오로지 두 사람의 사랑 얘기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두 번째 보니까 전에는 들리지 않던 영화 속 음악이 들리더군요. 릴리십슈의 모든 것에도 나왔던 나른한 드뷔시의 피아노곡, 수피안 스티븐스의 몽롱한 읍조림, FM 영화 음악에서도 종종 들었던 레이디 레이디 레이디, 마지막으로 이 영화에서 마주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워즈까지 이렇게 다양하고 좋은 곡들이 많이 나온 영화였는지 새삼 놀랐습니다 하시면서 영화 속 엘리오의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그 노래 F.R. 데이빗의 워즈 신청해요 하셨거든요. 들려드릴게요. 콜미바이유어네임에서 F.R. 데이빗의 워즈, 그리고 영화 더티 댄싱에서 에릭 칼맨의 헝그리 아이스였습니다. 에릭 칼맨의 부고가 전해졌죠. 지난 주말에 향년 74세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헝그리 아이즈라는 노래가 또 대표곡 중에 하나고요.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오빠 만세, All by myself로 유명하신 분이죠. 에릭 칼맨. 오늘 마지막 곡은 에릭 칼맨의 All by myself 준비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정말 영화에서 좋은 시간 선물 받았습니다. 내일은 매직아워 스페셜 F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